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가를 부르며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조금 해석하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한 시간을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또 앉아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자들 이곳의 모인 이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 앞에 앉은 자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헛되이 말씀 앞에 앉지 않고 유익되게 앉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또 응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화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무익한 종이오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항상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 감히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24장 36절부터 53절 말씀 제자들에게 나타나심과 승천하심 부활하신 주님 24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 그게 이제 몇 번 우리가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심과 승천하심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절 보십시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 보통 우리는 유령 그러죠. 유령으로 고스트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엠마오로 가다가 지난 시간에 읽은 내용은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길에서 대화하시다가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시려고 그들의 축복하시다가 예수님인 것이 그들이 보게 되었고 주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부활의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신비한 몸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확실히 대화하고 같이 식탁에도 앉았으니까 두 사람이 그것도 이것은 환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실제 실상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곧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고하듯이 우리가 주님 보았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여기 오늘 본문에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죽으신 후 슬픔과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을 제자들에게 그는 평안을 기원하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은 평안이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진짜 참 좋은 것인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큰 위로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령인가. 38절 보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이라는 이 단어는 생각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변론들 뭐 의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들 속에 생각이 복잡했겠죠. 그래서 와 저분이 생기기는 예수님 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지 누구야 누가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생각이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 변론, 아니야 진짜 같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에 막 시끌시끌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디알로기스모이라는 의심이라고,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겠죠. 유령이 영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 부활, 그 몸이 다시 변화를 받긴 했지만 그 몸이 부활한 것이니까 몸을 가진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만져지지가 않잖아요. 영은 바람과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면 만져지는 부활체란 말이죠. 와, 그렇구나. 진짜. 그러면서 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까지 있는 몸이다. 와, 정말 신기한 몸이다. 살과 뼈가 있는데 어떻게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는지 신기합니다. 장차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지만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 제자들이 진짜 만져봤는지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만져봐라. 예.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는 단순히 영이 아니셨습니다. 그의 몸은 손과 발을 가진 몸, 그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셨던 바로 그 몸. 그러니까 손과 발을 보라 하는 것은 그 못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 발에 있는 못자국도 의미하겠죠. 봐라, 나다. 이거 보면 알겠지. 내가 못 박힌 그 손이 아니냐, 봐라. 그 말이 있으겠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지기도 하시고 엠마오 두 제자들과 식탁 앞에서 식사하시는 듯 하다가 곧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문을 닫아놨는데도 들어오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누추한 몸도 장차 주님의 몸과 같이 강하고 영광스럽고 또 신령한 몸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은 고층 빌딩과 같아요. 그죠? 이 가로, 세로, 예, 또 높이가 똑같은데 엄청나죠. 1220km인가 하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성인데, 그럼 일종의 고층 빌딩이잖아요. 그렇게 높은 곳으로 우리가 오르내리려면, 그러려면 몸이 지금 같다가는 현기증이 나서 안 되겠죠. 그러나 부활체는 그런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몸이 될 것이다. 41절 보십시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아,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아, 진짜 예수님이긴 한데 정말 너무 놀라워서 그들이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과 꿀벌 집을, 전통 본문에 보면 허니컴이래. 꿀, 우리가 꿀, 벌들이 꿀을 집어넣은 그 집을 허니컴이라고 하는데 꿀벌 집이죠. 그거를 그 속에서 이제 짜면 거기서 꿀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 꿀벌 집도 그대로 먹어도 괜찮겠죠. 그것도 먹어도 달겠죠. 꿀벌 집을 들이셨다 그랬어요. 생선 한 토막과 꿀벌 집을 드림에 바두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와, 음식까지 잡수셨습니다. 생선 한 토막을, 무슨 생선인지 생선 한 토막도 잡수시고 꿀벌 집도 잡수시고, 그렇게 잡수심으로, 음식까지 잡수심으로 자신의 부활, 곧 그의 육체적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영이 아니시고 음식을 먹으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부활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생명 강가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흐르고, 강가 생명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12가지 과일이 열리는 나무들이라고 표현했죠. 과일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먹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원래 우리가 과일이 원래 우리 사람의 그 음식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죄를 짓고 약해졌기 때문에 채식만 먹으면 힘을 못 쓰니까 육식도 하고 고기도 먹어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허락하신 것뿐이지 원래는 곡식이나 또 너트나 견과류나 그리고 과일이나 그런 것이 원래 오리지널 푸드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양식이에요. 지금도 좋은 것입니다. 견과류 아주 좋고 과일도 좋고 그리고 곡물 종류가 좋고 그렇죠. 그래서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잡곡밥 잘 섞어서 드시고 견과류도 좀 드시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걸 잘 드시고 그 다음에 또 과일도 골고루 잘 드시면은 다 좋습니다. 그러지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먹을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체는 과일도 먹을 수 있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보라신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셨듯이 다른 제자들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해 예언되고 예표되었던 모든 내용들은 다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45절 보시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마음 누스라는 헬라어는 생각 동생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하는 마인드를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번역하지만은 마음 할 때 우리가 이 가슴에 말하는 하트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그리고 누스라는 건 우리의 이 생각에 가깝습니다. 생각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혹은 생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실 때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성경책이 필요하고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셔서 그렇지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으면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넘어가죠. 장수만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깨닫게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주십니다. 여기에도 저희 생각을 열어 생각을 깨우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46절 보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혹은 회개와 죄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전동 본문에 아마 네, 그 읽기는 그렇게 되어 있죠. 회개와 죄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으며 또 그것이 합당하니 전통본문은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통본문이 원래의 성경의 원본의 본문이라고 저는 이제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그 문제를 전통 우리 4번 문제를 우리가 좀 공부해 보니까 전통 본문이 원래 본문이에요. 원래 본문이고 종교 개혁자들의 본문이고 그리고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강단 성경으로는 아직도 그래도 상당히 아마 다 대부분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전통 본문 성경에 본문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것이 합당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관하여 성경이 기록한 바는 여기에 주님 말씀에 두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주님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잘 알죠. 예표와 예언이 다 있죠. 짐승 제사들 성막 제도가 다 그렇고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등이 그렇습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시편 16편 10절은 유명한 부활에 대한 증거의 구절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고 110편 11절도 부활 승천에 대한 말씀이고 호세아 6장 2절은 제3일에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구절이죠. 자, 둘째, 이건 첫째는 고난과 부활이고 둘째는 회개와 죄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곧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것이 전파되어서 영혼들, 택자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증거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택자들의 회개와 죄사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회개와 죄사함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죄사함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중보사역에 근거하여 그의 권위로 전파될 것을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여 그들로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증인에게는 자신의 달변이 중요하지 않고 단지 증거해야 할 내용에 대한 충실한 증거, 증언이 필요하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말 잘하는 사람이 말을 아주 재미있게 해서 사람들이 확 말 빨려 들어가게 듣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잘하면 좋겠죠. 저는 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고 들은 것, 성경의 내용이 그거죠. 그들이 보고 들은 내용을 충실하게 증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부여된 임무이었습니다. 그들은 달변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그들이 보고 들었던 바를 충실히 증거해야 했고 그것이 오늘 신약성경이 된 것입니다. 48절 보십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 전통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의 증인으로 그들이 해야 할 바는 그에 대한 사실들을 충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했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도 말을 잘 하려면 할 수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잘 준비하면 말을 아름다운 말을 구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리라.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사실 그대로 증인들 모든 제자들의 증거에 근거해서 그것만 내가 전하리라. 또 바울 자신도 주님의 부활을 봤으니까 증거하리라. 자, 그러나 증인들은 이것이 증인인데 그러나 증인들은 용기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증거할 내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면 못 전하겠죠. 아유 창피해. 창피해서 내가 전도 못하겠어. 전도지 가서 나눠주는 거 아유 창피해서 내가 그 못하겠어. 그러면 전도 못하겠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나가서 전도지를 힘 있는 대로 좀 나누어 버리라.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며 주께서도 성령의 오심에 대해 많이 증거했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령과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명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이 능력을 얻어서 그래서 나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지도 나눠줄 것이고 전도의 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5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우리 속에 개혁성경에 가로 속에 넣은 것은 잘못입니다. 가로를 없애야 됩니다. 전통 본문은 있고 충분한 고대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이 고친 우리가 비평 본문들은 4세기에 대문자 사본이라고 하는 알레포와 바티칸 사본에 의존해서 성경을 전통 본문을 확 고쳤는데 그러나 20세기에 와서는 19세기 말의 얘기인데 20세기에 와서 파피러스들이 발견됐어요. 파피러스는 4세기보다 더 연대가 일찍입니다. 3세기 파피러스 또 2세기 말에 되는 파피러스들이 막 발견이 됐어요. 그것이 유명한 체스터베티 혹은 보드머라고 하는 파피러스인데 여기에 P75라고 하는 것도 보드머 파피러스 3세기 겁니다. 3세기에도 나와 있는 리딩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전통 그리고 많은 고대적 역본의 지지가 있으니까 가로 속에 넣어놓으면 안 되죠. 가로 속을 가로를 빼버려야 되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3km 떨어진 곳 여기에서 우리가 월드컵 한 1km 정도 되죠. 그보다 한 100앞절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감람산 기슭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준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사건이 바로 베다니에서 일어난 거고 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에 관한 교훈 감람산 교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교훈을 하신 것이 바로 감람산이죠. 그는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부활하신 지 40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는 이처럼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가 이전에 쓴 책, 곧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말했는데 바로 누가복음 지금 24장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승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52절 마저 보십시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그것도 가로 지어버려야 됩니다. 전통 본문이 역시 많은 고대적 증거가 P75도 파피러스 75번 파피러스도 역시 가지고 있는 리딩의 그런 그의 본문입니다. 큰 기쁨으로 P75뿐만이 아니네요. 알레프와 바티칸도 여기에 가지고 있는 본문이네요. 위에 아까도 바티칸도 가지고 있는 본문이었네요. 그런데 왜 가로 속에 넣어놨는지 예, 가로 속에 넣어놓으면 안 되죠. 가로를 마땅히 없애버렸어야 되죠.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전통 본문에는 찬송하며 찬양하니라. 누가복음은 찬송에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나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들의 찬송이 나오고 예, 여기에 24장 끝에도 제자들의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찬송이 많은 복음서죠. 찬송하며 찬송하니라 아멘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다 여기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들은 주의 명령대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으로가 아니고 손과 발이 있는 몸 그러나 영화롭게 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만져보라, 만져보라. 또 그는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꿀벌집을 잡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활이 단순히 영이 아니고 몸의 부활임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십시오.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확신하십시오. 둘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자이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을 이룬 일임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자세히 증거해 주셨다. 또 회개와 죄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이루도록 하라. 그렇게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그것이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선교라고 번역하죠. 선교라고 하는 말은 미션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미션은 선교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개념입니다. 교회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그래서 선교라고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내용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미션이라는 말은 꼭 우리가 기독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도 쓰는 것입니다. 무슨 임무를 부여받아서 어디 가게 보내게 되면 그들은 미션을 받아서 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특별한 임무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주께로부터 받은 임무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임무. 셋째로, 예수께서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151장인가 이 찬송가 같이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의 영으로, 신성으로 영이 아니라 영육을 가지신 주님이시지만은 신성의 존재로 계시지만은 신성이니까 그리스도의 영 혹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그러면은 평안이 많이 생기네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제게 고난을 주시면 제가 고난을 받고요.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면 평안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호와 목자신의 시편 23편도 그렇지만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보증이고 보장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 왜 자꾸 나를 아프게 하세요? 주님, 왜 마음이 내가 자꾸 깔아앉고 슬프려고 그래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는데 조금 아프게도 내가 하는 거고 또 건강하게도 하고 할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예. 그리고 고난도 좀 견뎌봐. 주님께서 그래.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도 견딜 줄 알아야지. 고난도 견디지 못하면 안 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부활승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온 것을 증거하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리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일곱 별들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곱 금초대는 지상의 교회들을 상징했는데 교회들은 주님 관할입니다. 주님이 다 시찰하시고, 오늘 합정동 교회도 금요일 밤에 누가 나왔나 보자 주님이 시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사람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는가 보자, 아이고 예배 태도가 좋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시찰하세요.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고, 일곱 별들은 뭔가요? 지상교회의 목사들, 주의 종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주께서 관할하십니다. 다스리셔서 잘못하면 주께서 징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되 로마서에 어디 보면 그렇죠. 너희가 주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판단해서 벌을 주면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명백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분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교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들도 다른 목사를 판단해야 될 그런 영역의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잘 알지 못한 그 사람의 신실성, 충성의 정도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어떤 문제를 내가 마치 투시라도 하듯이 그 사람 나쁜 것 같아. 같아 그러면 안 돼. 같아. 그거는 내가 할 몫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드러난 것만 내가 판단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잘못하면 가만 안 둬. 전부 다. 주의 종들이 잘못해서 죽은 사람 많이 봤어. 너는요. 주님이 쳐버려. 쳐서 그냥 데려가 버려. 그냥. 예. 거짓말 잘하던 어떤 목사 내가 얘기 들었죠. 뉴저지주에서 예, 베이스 신학교 졸업할 때 같이 타고 가던 예, 그 교회 예,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거짓말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이 자기네 목사님을 두고 우리 목사님 거짓말 잘하는 목사래요. 그런데 그 목사 얼마 안 돼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예, LA 쪽으로 가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예, 그런 언급을 하기는 괴롭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 왜냐하면 일곱 별을 주님께서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 물론 이단들도 하나님께서 다 관할하셔서 이단이 번창하게 하시는 것도 말세의 징조의 성취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말씀을 맡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주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확신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와 죄사함의 이 복음을 능력을 받아서 이 복음을 만인에게 증거하게 하신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다시 마음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사역을 하신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9장 24절 지금도 간구하시고 중보사역을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감사해요.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돼도 주여 주님과 내가 같이 아픕니다. 주님 주의 영이 내 가운데 계셔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아시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아프다가 주님 빨리 건강 주시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불러가도 나는 평안하게 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 늘 거하는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사랑하는 심령들 심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을 확신하고 또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복음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다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늘 가까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마음에 분요함이 없이 늘 평안 가운데 용기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